이사야서 14장 1절 2절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며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돌아오리니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로 삼겠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들을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하던 자들을 주관하리라. 아멘. 우리 지난주까지는 어떤 말씀을 들었는가 하면 유다라고 하는 나라를 멸망시킨 나라, 바벨론이죠. 근데 이사야의 입장에서는 우리 시간대를 여러분이 이제 혼동을 안 하셨으면 좋겠는데 이사야의 입장, 그러니까 이사야가 이 글을 쓰고 있었을 당시에 바벨론은 아직 발원도 되지 않았던 때, 아직 한참 있어야 되는 그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말씀 들은 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바벨론의 멸망 이렇게 과거형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지난 13장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가 하면 유다를 멸망시킨 그 바벨론의 멸망에 관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예고하고 예언하는 이야기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14장에 와서는 그렇게 바벨론 때문에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에 의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종살이를 했거든요. 종살이를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유다를 회복시키는 장면이 이제 14장에서 등장을 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제가 유다의 회복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빨리 이해를 하실 텐데 제가 제목을 유다의 회복이라고 안 했어요. 야곱의 회복이라고 제목을 붙였어요. 그러면 저희 이제 이사야서를 지금 오늘이 60번인가 61번째인가 그러는데 이렇게 설교를 같이 들어오셨던 여러분들 중에는 아 이제는 자동적으로 질문을 던져야 돼. 왜 유다가 아니고 야곱이지? 이렇게 질문을 던지시거나 아니면 조금 더 업그레이드가 되신 분들은 아 그 이유를 나는 알아 라고 어느 정도 지레 짐작을 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성경에도 1절의 말씀을 보면 유다라는 말을 쓰지 않고 야곱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어요. 자, 그걸 왜 그런지 그 이야기를 우리가 먼저 설명을 하고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솔로몬 왕이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뉘지요. 그래서 북쪽은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부르고 남쪽은 유다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그래서 북왕국, 남왕국이라고 이름을 하다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공격을 해서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을 먼저 멸망을 시키고 그 아수르가 남쪽에 있는 유다를 괴롭혀요. 그런데 아수르가 남쪽 유다를 멸망시키지는 못합니다. 누가 멸망을 시키는가 하면 바벨론이 일어나서 바벨론이 아수르를 멸망을 시키고 그리고 난 다음에 유다를 멸망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끌고 포로로 갔다가 70년이 지나면서 페르시아 바사라고 하는 나라가 등극을 하면서 바벨론을 멸망을 시켜요. 그래서 지난주에 설교 제목이 메대사람이었어요. 기억나세요? 메대 사람, 그래서 메대라고 하는 국가에 관한 이야기도 했는데 결국에 메대와 바사는 하나가 된다. 그래서 페르시아 바사라고 하는 말로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포로에서 해방이 돼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랬더니 유다라는 말을 쓰지 않고 야곱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 거예요. 자,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동독 서독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아 그거 무슨 말인지 알아 라고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인데 젊으신 분들은 이제 뭐 20대가 되거나 하신 분들은 뭐 이스트 저머니, 웨스트 저머니, 동독, 서독 그러면 역사를 따로 공부하지 않는 한 그건 또 무슨 말이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 한반도는 북한, 남한 이렇게 돼 있어서 아직은 그 말을 쓰고 있지만 동독과 서독이라는 말은 그렇게 그 사회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깊이 사용하는 것 외에는 일반적으로 쓰지 않는 거죠. 그런 것처럼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다가 돌아오고 난 다음에 돌아온 사람들이 너는 북쪽 출신이니까 북쪽으로 가. 그래서 북왕국 따로 만들고 너는 남쪽 출신이니까 남쪽으로 가. 그래서 남왕국 따로 만들고 그러지 않은 거죠. 그냥 포로에서 해방돼서 왔으니까 그냥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다 통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그러면 북쪽 이스라엘 왕국을 생각하게 될까봐 야곱이라는 말을 쓰는 거죠. 왜요? 이스라엘은 12개의 지파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12개의 지파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후손의 이름이 그 지파의 이름이 됐잖아요. 그래서 열두 아들의 이름인 거예요. 그러면 그 열두 아들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야곱입니다. 그래서 야곱 그러면 오늘 14장에서 야곱 그러면 이스라엘 전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설교 제목으로 돌아가서 야곱의 회복이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이스라엘의 회복이라고 해도 되는데 왜 야곱의 회복이라고 했을까? 야곱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이사야서에도 종종 등장하는 말인데 내가 택한 나의 백성 야곱아 라고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의미가 그 안에 또한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라고 하면서 야곱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게 괜히 되어지는 일이 아니다 입니다. 13장에서는 바벨론의 멸망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오늘 14장 1절과 2절에서는 야곱의 회복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야곱이 즉 하나님의 백성이 회복이 되어질 때 나타나는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키신다라고 하는 말은 거기에 무언가가 이렇게 드러나야 돼요. 어떤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볼 수 있는 뭔가 현상이 하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들이 같이 살펴보고 그것을 우리들의 개인의 신앙생활과 우리 교회의 모습으로 적용을 할까 합니다. 그래서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다시라고 하는 말이 등장을 해요.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래서 이 다시라고 하는 말을 가지고 저는 첫 번째로 여러분하고 제2의 시작이라고 하는 작은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2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것. 다시라고 하는 말 때문에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즉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회복을 시키는 그런 장면에서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 나타나는 모습이 무엇인가 하면 긍휼이에요. Mercy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신다예요. 그래서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여기에서 등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했던 이야기를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바벨론이 멸망을 한다 그랬어요. 바벨론이 멸망하는 이유를 이야기했었습니다. 바벨론이 멸망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고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기 때문이에요. 악한 일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벨론을 멸망시킨다 그랬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14장 전체를 통해서 바벨론이 멸망하는 두 번째 이유를 가르쳐 줍니다. 이게 문구로 달아져 있지는 않지만 14장을 읽어보면 바벨론이 멸망할 수 없는 두 번째 이유가 등장을 하는데 그 두 번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 즉 하나님이 택하신 6장으로 놓고 이야기하면 남은 자 뭐 이런 이야기 많이 들었잖아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그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바벨론이 멸망하는 두 번째 이유를 찾을 수 있어요. 아, 목사님 좀 쉽게 갑시다. 예, 그럼 이제 이번 쉽게 갈게요.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향한 마음이 무엇인가 하면 구속하기 원하는 거예요. 유다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드셨습니다. 유다가 범죄하고 아하스 왕이 범죄라니까 처음에는 아수르를 들었는데 성경에서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아수르를 막대기로 쓰시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유다를 공격하게 했지만 멸망은 못 시켰어요. 그리고 아수르의 범죄가 아수르의 교만이 하늘을 찔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멸망시킨다 그랬어요. 똑같은 이유예요. 하나님께서 유다를 바벨론에 의해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했습니다. 바벨론까지 끌고 갔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래 너 거기 갔으니까 거기서 그렇게 살다가 끝나. 나하고 너하고는 상관없어. 이러고 관계를 끊어버리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바벨론에서 억눌려서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구속을 베풀어야 되잖아요. 자유를 주셔야 되잖아요. 해방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면 해방을 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과정이 무엇이었냐?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바벨론은 하나님에게 어떤 존재인가 하면 막대기예요. 아수르와 같이 막대기와 같은 존재였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바벨론을 막대기처럼 들어서 유다를 향하여서 심판하시고 징벌하시고 난 다음에 그 일이 다 끝났을 때는 유다를 공격했던 그 바벨론을 멸망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하나님의 초점은 지금 어디가 있는가 하면 바벨론에게 초점을 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셨던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고 계시고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주 특별한 관계고 아주 특별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그와 같은 사랑을 베풀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예쁜 짓을 할 때만 너는 내 새끼야 그러다가 조금 말 안 들고 그러면 넌 이제부터 내 새끼 아니야 덜러 가 그러고 내팽개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 어머니 날인데 우리 어머니 되시는 분들 자녀 키울 때 그렇게 키웠잖아요. 조금 말 안 들어도 내 새끼잖아요. 속세기도 내 새끼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늘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사랑을 지금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여러분들이 질문을 던져야 되는 문구가 있어요.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저하고 같이 성경 공부하고 같이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 알고 계시죠? 하나님은 변함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죠? 하나님의 계획 자체가 완전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셨다면 그 택하심은 완벽한 것입니까? 아니면 불안한 것입니까? 완벽하지요. 그러면 한번 택하신 것이 바뀌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이스라엘을 다시 택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 버리신 적이 있었나? 아니 하나님은 버리시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로마서 11장 29절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에 대해서 후회가 없으세요. 근데 왜 또 자꾸 다시 택한다고 그럴까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세요. 하나님 앞에서 범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야단을 치실 것 아닙니까? 마치 자녀가 잘못하면 야단을 칠 때. 그런데 자녀에게 야단을 칠 때 잘못했던 것을 똑같이 눈물 쏙 빠지게끔 야단 한번 치셔야죠. 그냥 평생 살 동안 잊어버리지 못할 정도로 한번 야단을 치셔야죠. 그렇죠? 우리 어머니 날이니까 저도 저희 어머니 이야기 좀 할게요. 저도 우리 어머니한테서 야단 많이 맞았어요. 사고 많이 쳤거든요. 정말 사고 많이 쳤어요. 그런데 야단을 치실 때 정말 눈물 쏙 빠지게끔 야단을 치시면 자식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진짜 내 엄마 맞아? 여기서 주워 온 거 아니야? 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 야단 맞는 게 너무 세게 야단을 맞으니까. 저는 이런 얘기도 들었거든요. 나가! 너 이제 내 새끼 아니야. 예수 안 믿을 때 그런 얘기 들은 적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이제 사담입니다만 아무리 부모가 화가 많이 나도요, 너 나가. 호적에서 밥 버릴 거야. 너 내 자식 아니야. 이 얘기는 하지 마세요. 아무리 야단을 쳐도 극단적인 얘기는 하지 마세요. 그거는 어뷰스예요. 만약에 그렇게 했었던 적이 있더라면 여러분의 자녀가 이미 30이 되고 40이 됐다 할지라도 가서 용서를 구하십시오. 아이들의 마음에 한이 되어 있을 거예요. 아무튼 유다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를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상 숭배를 하고 지들 멋대로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단치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눈물 쏙 빠지게 야단을 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스라엘이 뭐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가 하면 시편 74편 1절에 대표적인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이스라엘이 얼마나 야단을 맞았던지 하나님 왜 우리를 버리시는 거예요? 택할 때는 언제고 버리시는 게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리고 불평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뜻은 그런 뜻이 아니라 자기가 얼마나 잘못을 했던지 하나님의 회초리가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아프다라고 하는 것을 호소하는 모습이 하나님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즉 버리지 않는 하나님 앞에 매어 달리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사야가 1절 말씀에서 이스라엘을 다시 택했다라고 하는 말은 그 상황, 이스라엘을 다시 택한다라고 하는 말을 그 단어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그러면 다시라고 하는 말을 쓸 때에는 앞에 비슷한 사건이 또 하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다시라고 하는 말을 쓰잖아요. 그렇죠? 그 국물 낼 때 쓰는 다시 말고 again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again이라고 하는 말을 쓰기 위해서 앞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죠. 비슷한 사건. 그게 뭐가 있었는가 하면 출애굽이에요. 출애굽 사건이에요. 그래서 바벨론에서 빠져나왔던 이 바벨론에서 포로 가운데서 해방된 것을 보통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the second exile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탈출이라고.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탈출은 뭐가 있어요? 바로 출애굽인 거죠. 출애굽은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있다가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건져주시고 그리고 홍해바다를 걸어가게 하시고 그리고 가나안에서 그러니까 광야에서 40년을 걸어가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이 되고 이스라엘 국가를 만들어지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해방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있었던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노예로 살고 있고 종살이를 하고 있고 억압되어서 살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이 다시 택하여라고 하는 말은 다시 구속하여라고 하는 말과 같은 거예요. 그 가운데에서 택하여 주신 이 바벨론에서의 택하심 구속의 사건은 대단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애굽도 마찬가지지만 지난주 이야기한 것처럼 바벨론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하면 이 세상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은 조금 더 나아가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보면 적그리스도, 엔타이크라이스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세상에 억눌려 있었던 것처럼 그곳에서 있었던 자들을 건져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속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건져주시는 것, 이것이 회복의 모습이에요. 회복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라고 그랬어요? 긍휼히 여겨주시는데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고 애굽 땅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던 모습을 보고 불쌍히 여겨주셨을 때 회복이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들을 잃어버렸던 과부가 장례식을 치릅니다. 장례식을 치를 때 사람들이 관을 메고 성 밖으로 성문에서 밖으로 나오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면서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을 때에 그 절망 가운데 있었던 과부에게 그 절망 가운데 있었던 그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작해 주십니다. 아들을 살려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악한 마귀의 영의 세력에 붙잡혀 있었고 죄와 허물로 죽어 있었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회복이 시작이 되어진 거예요. 우리 안에서 중생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우리 안에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을 때 그 일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남겨진 자, 이 유다 백성들, 하나님께서 택해 주신 그 백성들을 보실 때 불쌍히 여겨주셨을 때 회복이 일어나게 됐는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 유다 백성에게만 회복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 회복이 이루어졌을 때 따라오는 또 하나의 일이 있어요. 이방인들과 나그네들과 연합되어진다 그랬어요. 1절 끝에 말씀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다. 여기서 나그네는 누구를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방인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이방인들과 연합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될 때에 이 유다 백성들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같이 어우러지고 같이 섞여지게 된다라고 분명하게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았을 때 나타나는 일이 뭐냐? 나 하나만 예수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전하게 되는 것이고 교회에 다니기는 하지만 아직도 신학이 여린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함께 연합이 되어지는 역사가 그 가운데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훗날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사야서 56장입니다. 이사야서 56장 6절이죠.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이방인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킨대요.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대요. 이방인들이 안식일을 지킨대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 때문에. 언제? 그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 회복되어질 때. 바벨론에서 억눌려 있다가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될 때 이방인들이 같이 옵니다. 마치 애굽 땅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해방이 되어서 나올 때, 출애굽을 할 때에 히브리 민족만 나온 게 아닙니다. 거기에 이방인들도 같이 섞여서 나왔던 것처럼 바벨론도 똑같은 일이 있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용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우리는 회복 그러면 아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감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걸로 끝나는 게 진정한 회복이 아니에요. 성경은 거기서 마무리가 되어 있지 않아요.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진정한 회복은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지 않는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영향이 끼쳐지는 거예요. 그게 회복이에요. 그게 큰 그림 속의 회복이에요. 그래서 하나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의 일가 친척들 중에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럼 우리는 이렇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내 아들, 내 딸, 내 남편, 내 아내 예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우리 그렇게 기도해요. 저도 그렇게 기도해요. 근데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진정한 회복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 내가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먼저 받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긍휼하심을 받고 그것이 감사하게 살아갈 때에 그 사람들과 연합이 되어지는데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연합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긍휼히 여기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중심으로 연합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내 삶이 온전히 회복함이 되어진다라고 성경에서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한 사람만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는 믿음에 영향력을 끼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내가 예수님을 믿은 것 때문에 혹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이 되어진 것으로 인하여서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그 사람이 다른 거는 몰라도 신앙에 대해서는 내 이야기를 듣겠지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저는 2절 말씀을 가지고 이런 제목을 붙인 거예요. 관계가 뒤바뀌었다. 뒤바뀌어진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2절 말씀 가보세요.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돌아오리니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로 삼겠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들을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하던 자들을 주관하리라. 자, 이제 그들의 땅으로 돌아온다고 그랬어요. 그들의 땅은 어떤 땅인가 하면 약속의 땅입니다. 약속의 땅은 어떤 약속의 땅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해 주셨던 바로 그 약속의 땅, The Promised Land, 그 가나안이죠. 다른 말로 뭐 적과 끓이 흐르는 땅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돌아올 때에 이 유다 백성들만 돌아오는 게 아니라 아까도 이야기했죠. 나그네 된 자들이, 이방인들이, 흩어져서 돌아다니는 민족들이 같이 오게 되는 거예요. 어떤 특별한 민족만 놓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다른 민족을 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같이 오게 되는데 거기에 와서 상황이 바뀌는 거예요. 그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팔레스틴에서 살고 있었을 때에는 주변에 있는 많은 열국들에 의해서 다른 민족에 의해서 침공을 받았어요. 괴롭힘을 당했어요. 저 남쪽에서는 애굽부터, 서쪽에서는 블레셋에서, 동쪽에서는 모압, 에돔, 암몬, 아람 이런 나라에서 계속해서 공격을 해서 힘들게 힘들게 살았어요. 갔다가 조공도 바쳤어야 했어요. 물론 다윗과 솔로몬 같을 때에는 그 강대한 나라가 돼서 조공을 받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경우 다 갖다 바치고 억압을 당하고 그렇게 살았던 게 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뭐라고 그랬어요? 뒤바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압제하겠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모세가 이미 예고를 했어요. 모세가 이미 예고를 했어요. 여러분 신명기 그러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다 마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썼던 글이에요. 그러면 이사야의 입장에서 놓고 보면 한참 전의 이야기예요. 지금 한 700년 그냥 대충 기원전 700년 저때는 기원전 1500, 1300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냥 1500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1000년 이상 동안에 이전에 이미 예고를 하는 거예요.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봅시다. 신명기입니다. 30장 1절에서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한참 시간이 지나서 이게 생각이 나거든 이런 뜻이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돌아오게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가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바벨론에서 다시 돌아오게 되면 더 번성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다른 민족들과 같이 하니까. 그런데 실제로 바벨론에서 돌아오고 난 다음에 허물어져 있던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을 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지었던 그 찬란한 모습으로 완벽하게 재건은 못해요. 그냥 복구 정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들이 옛날보다 더 인구가 많아졌느냐? 사실 그것도 아니에요. 잠시 후에 로마가 공격해서 또 뿔뿔이 흩어져야 됐어요. 그러면 저 말씀은 무슨 말을 해요? 저거는 도대체 모세가 예언한 저 말은 언제 이루어졌느냐 이 말이에요. 저 말은 모세도 그렇고 이사야도 그렇고 누구를 먼저 바라보고 있는가 하면 메시아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이 땅에 풍성하게 되고 이 땅에 번성하게 되는 하나님의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백성들을 놓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약속의 땅은 어디예요? 제가 분명히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겠다 그랬는데 그 약속의 땅은 지금의 저 이스라엘 나라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다면 문자적으로 그 약속의 땅이 예루살렘이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여기서 살면 안 돼요. 거기 가서 살아야 돼요. 이스라엘의 국적을 얻어야 돼요. 그리고 유대인이 되어야 돼요.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근데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죠. 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으니까. 그러면 약속의 땅은 어딘가 하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곳이에요. 그럼 어디예요? Everywhere. 어디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에 하나님의 백성이 번성하는 거예요. 누구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한 단어로 이야기하면 나. 여러분들을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을 즉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번성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지금 약속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 유다 백성들, 야곱의 사람들만 하나님이 번성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나그네들과 연합하게 했고 다른 민족들과 함께 하겠다라고 했는데 2절 말씀 끝에 아주 흥미로운 단어가 있습니다. 자기를 압제하던 자들을 주관하리라. 이게 무슨 말일까? 아, 옛날에 우리가 억압을 당하고 했으니까 억울하니까 이제는 우리 시간이야. 우리가 압제해야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노예로 부려먹어야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주관하다, 압제하던 자들을 주관하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회복이 되어졌으니까 저들에게 믿음의 본보기가 되어서 저들을 함께 끌고 함께해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간다라는 뜻이에요. 아까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개인 성도에게 적용을 했다면 이제는 우리 교회로 적용을 해볼게요. 교회들마다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10년 된 교회, 20년 된 교회, 50년, 60년 혹은 100년이 넘는 그런 교회들마다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들마다 다 우여곡절이 있었어요. 아픔이 있었어요. 때로는 깨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문이 닫혀지기도 하고 그래서 또다시 세워졌다가 또다시 열었다가 그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것이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어떤 이유가 되었든지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교회를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이 땅 위에서 정부가 어떤 나라든지 뭐 공산국가든지 어디든지 교회를 향해서 핍박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회복시키셨을 때 회복시키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교회를 회복시켜 주셨으니까 우리들끼리 잘 모여서 우리들끼리 예배하고 우리들끼리 맛있는 김밥 싸먹고 그러라고 교회 회복시키시는 게 아니에요. 모든 이방 민족들을 향하여서 최소한 라스베가스 골짜기에 있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때 빛의 직분으로 소금의 직분으로 등대와 같이 우뚝 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고 복음을 소개하라고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지금까지 14년 동안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면 앞으로 10년, 앞으로 2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들이 믿잖아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인도해 주신다면 무엇을 위해서 인도해 주실 것인가?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라고? 아니에요. 교회를 통하여서 이 라스베가스에 그리고 더 멀리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하라고 교회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요. 야곱의 회복은 어떤 의미라고 했습니까? 긍휼히 여기심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셨어요. 그래서 그 긍휼히 여김을 받은 사람들이, 받은 그 민족이 옆에 있는 민족들과 함께 어우러지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였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개인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교회를 회복시켜 주셔서 하시는 것은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내 옆에 있는 민족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증거하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는 존재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 존재 이유는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사업체, 여러분의 일터에, 그리고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완벽한 회복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없으면 회복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아름다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리스도의 대사,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살아가는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그 이유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게 회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이유 또한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 되게 하시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